예, 오늘 말씀은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가끔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매듭지고 가는 그러한 본문처럼 느껴지죠. 사무엘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분명한데,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순간인 그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로서의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세워지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노릇 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한 33년여 동안을 더 다스렸고 40년 동안 이제 왕을 한 거죠. 그리고 70세 즈음에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그의 아웃라인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종의 통합적인 본문, 이 서머리 스테이먼트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이 사건 자체가 뭐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의미보다도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위하여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그 과정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7년 반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먼저 정확한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말 어릴 때죠. 뭐 13세, 14세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뭐 생각하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13세, 14세의 의미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어린 사람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으라라고 명령받았어요. 가서 아들들을 쭉 오라 그랬습니다. 이새가 자기 집에 그 좋은 아들들 7명을 차례대로 다 보여주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목동으로 어린 다윗은 사실 이새의 아버지의 마음에도 이 상황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열외로 너는 여기 낄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린 다윗.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찾아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13살쯤 됐던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그 앞서 사울을 위하여 하프를 타고 음악을 연주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5세가 지나야 군대를 갈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 군대를 가지 못했거든요. 형들은 군대를 갔는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던 이유는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형들한테 간식 갖다 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에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15세도 되지 않았던 그 나이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말도 안 되지만 한 15세가 될 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마는 정말 어린 자로서 군대 쫄병으로 섬긴 게 아니라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으로서 출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은 굉장히 빨리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엄청난 뭐 오해라면 오해, 엄청난 그런 이 아주 악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니며 결국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정말 이 잡듯이 온 이스라엘을 뒤지느냐. 한 나라, 한 군주, 군주국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왕이 당시 사울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도 상당히 희박해진 그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한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겹게 도망을 다녔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간 곳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적어도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야지 내가 숨을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가는 나는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블레셋 왕 앞에 가고 블레셋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짓을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처럼 처절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그 힘들고 힘든 15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은 사울은 죽고 유망하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도 죽고 유일하게 남아서 그 대를 이어가던 이시보셋도 죽고 사람들이 다 하나씩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 같이 다윗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순간에. 예.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죠. 첫 번째, 당신은 우리와 같은 뼈와 같은 살이 아닙니까? 여기에 골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한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맞죠? 틀리지 않죠. 또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당신이 군대 장관으로 그 사울의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고. 맞죠?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고 저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도성을 함락시키고 점령하게 되고 그것을 다윗의 성, 시온성이라고 세우고 다윗은 그곳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결국은 성전을 세울 터를 찾게 되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면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을 자기의 중심부로 삼고 자기의 이 권력의 중심부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물론 가졌겠죠. 그런데 그때 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왕궁을 짓겠다고 한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많은 뜻밖의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자기 나라의 백향목들을 잘라다가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짓습니다. 다윗의 집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오늘 5장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봐요. 12절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놀랍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12절에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다윗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근데 잘 읽어보면 그때 다윗의 마음이 우쭐했다든지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큰소리쳤던 건 아니고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내 집이 내 눈앞에서 지금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위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내가 여기 지금 중심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묵직한 감동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순간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convergence, 모든 일들이 마치 여러 강줄기가 있는데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강이 세네 개가 있다가 쫙 해서 하나의 강으로 크게 합쳐졌다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에 다 make sense 하면서 한 줄로 쭉 모아져가지고 가는 convergence,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그러한 순간, convergence moment. 아,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 기쁨.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저도 이런 경험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있었어요. 사실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뭐 대단한 일들도 아니고 어떤 것은 뭐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게 지금 와서 지금 한 줄기로 합쳐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왔던 순간들. 20여 년 전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아시아권에 전혀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없었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중화권에 부름을 받고, 그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주말을 끼고 한 3박 4일 정도를 이 대만, 타이완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이니까 제가 아마 40이 채 되지 않았던 나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한 두 군데서 강의를 하고, 굉장히 저한테 좀 그 감동이 되었던 순간은 타이베이라는 곳이 이제 수도죠. 타이베이에 그 당시에 유일한 그 국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대학이 있어요. 크라이스트 칼리지라고. 그 대학교에 강당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던 이 다국적 교회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 백인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오셨더라고요. 일찍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저보러 좀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이 백인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타이페이가 그렇게 국제적인 도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인들, 중동인들, 인도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까지 또 백인들까지 정말 전 세계의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2, 3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약간 눈빛이 통하는 거.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뭐 나이도 어렵고 그러니까 또 처음이고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아시아권으로서 아시아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북미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쪽에 동양권들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쭐했을까요? 제가 그 모든 업무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돌아오면서 다 이제 나름대로 써머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었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썼는데 그때 썼던 글들, 그리고 제가 그때 저의 동료들에게 보냈던 이메일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뜨거움은 뭐냐면 아 드디어 내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동안 준비시켰나? 라고 하는 일종의 컨버전스 모멘이에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비함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묵직한 느낌이.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삶에도.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사실은 그때 이후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중국 선교, 중국 사역에 굉장히 마음을 쓰게 된 것이 그때 보았던 일종의 스파크인 거죠. 뭐 지금은 뭐 제가 표현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요. 저희 교회 한 청년 세대죠. 뭐 40대니까 40대 여자분인데 의사세요. 의사. 의사신데 이분이 미국의 무슨 어떤 이런 뭐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던 뭐 어떤 스탠다드로 생각하던 스펙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뭐 정말 뭐 명문 이런 출신들이고 거기에다가 지금도 이 펜 메디슨 체인 그 체인이라는 좀 이상하네요. 어떤 그 이 네트워크 안에서 굉장히 좋은 그 이 닥터 네트워크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내년부터 서재필 재단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재필 재단 여러분이 아시지만 벌써 수년 전에 이제 이민자들 지금은 또 소수민족도 많이 생깁니다만은 위에서 생겼던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이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이정표기도 하죠. 제가 거기를 뭐 방문을 해봤어요.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 솔직히.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무실도 가보고 랜스데일에 새로 생긴 사무실도 가보고 이제 가서 봐도 느낌이 아유 의사 오피스치고는 좀 그렇게 썩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이. 그리고 보통 다 이제 자기 프랙티스 하시다가 은퇴하신 연령이 되신 분들이 오시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40대에 반짝반짝하는 지금 진짜 잘 나가는 의사가 거기에 파트타임이 아니라 다 자기 거 다 접어버리고 풀타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결정을 했을까? 물론 결정할 때 저도 얘기를 같이 하긴 했어요.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매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냥 이민을 미국으로 온 게 아니라 남미를 통해서 이민을 왔어요. 부모님도 함께.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인슈런스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도 서재필 재단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내가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내가 은퇴하면 65세 때가 되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사정을 들은 거예요. 지금 연세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못하니까 좀 의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아직 내가 나이가 젊은데 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 20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면 그 20년 동안은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다 던져놓고 서재필 센터 일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가 그 자매를 너무 잘 알아요. 물론 우리 교회 귀한 교우고 또 교사로 섬기고 또 오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느낌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우쭐하는 느낌 아닙니다. 예, 그 마음에 내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구나 박수받 그런 게 아니고 뭐죠? 그 마음 속에 뭐가 찾아온 거죠? 컨버전스 모멘트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쫙 찾아오면서 그것이 너무 당연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경험도 하셨고 또 그런 기대를 앞으로 갖고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사역적인 모멘트라든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막 되지도 않는데 이것저것 끌어다가 막 억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좀 싸하죠, 느낌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쫙 몰아가는 그러한 순간, 아 이거구나. 저는 사실 이건 조금 제가 뭐 많이 묵상한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컨버전스 모멘트가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면서 그 희열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컨버전스 모멘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경험인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이러한 모멘트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걸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다윗의 삶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시지만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 많은 아픔,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갔습니다. 오래 지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년, 20년의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은 참음의 시간이고 이 시간은 참 힘겹게 지나간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짱 하고 모든 걸 해버리시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개념이 뭐냐.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뭐 알겠지.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떠한 아주 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나요?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로마서 8장을 봤습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다시 드려요. 8장 30절 제가 읽으니까 들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모든 것이 다 컨버전스로 간다. 근데 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부르심과 의롭게 함과 영화롭게 함이 있다. 부르심은요, 소명이죠.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효과적인 소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이 태동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칭의라는 교리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주제로 잡아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결과입니다. 영화, 소명, 칭의, 영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구원의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의롭다 했다는 말이 단순히 칭의로만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들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앞에 많이 나오고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성화의 개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임상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정. 시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뻥튀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원파의 오류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회개가 없어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힘겹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한번 구원 받으면 됐다. 한번 구원 받으면 됐다. 그거는 너무 초라한 얘기예요. 초라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성육신하신 구주로서 믿음의 주인으로서 믿음의 알케이고스로서 믿음의 선구자로서 그 일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기까지 그것을 치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눈물을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자,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뭐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의 클라이맥스가 뭐겠어요? 많은 통곡과 눈물의 클라이맥스는 겟세마네 기도였을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칼을 들고 적들을 제거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마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자기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았어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이게 다윗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의 사건을 아십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칼 빼라 그래가지고 나발의 집을 지금 쳐들어갈 기세입니다. 그리고 가서 나발과 그 모든 그 집안을 다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들어가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지혜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 그럽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게 넣고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당신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왜 당신의 손에 어리석은 자의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직접 하지 마십시오. 한편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다윗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죽이고 싶죠. 빨리 내가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한 번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마이 타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너는 기다려라. 아비가일을 통하여 깨달은 다윗이 기다리죠. 기다리죠. 그의 시간이 오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가에 몰락하는 과정을 봅니다. 단순히 형제보다 가까웠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도 통곡으로 애도하고 심지어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모든 나라의 권세를 사실상 짊어지고 있었던 장군 아브넬의 죽음 앞에 통곡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유일한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정말 이상하게 죽죠. 불의한 자들이 와서 그를 암살하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대적자가 죽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일밖에는 남지 않았구나라고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죠. 너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악한 자들의 손에 선한 자가 죽임을 당했냐고 애통하면서 그를 장례치러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쇼였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긴 해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러나 그게 다윗의 사실은 빚어져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묵직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애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쇼를 합니까? 그 순간에 참 희한해요. 사울의 모든 그 연고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덕이 될 것 같은데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와서 구태여 여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앉혀놓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 두발다 못 쓰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왕자로 자기 테이블에서 같이 먹게 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사울과 다시 엮이는 것을 자처하고 있을까요? 에? 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응? 도리어 나는 신의를 지키고 나는 약속을 지키고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액티브한 순종이죠. 그 액티브한 순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은혜의 경험의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결국 그래서 겨우 살아났던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십시오. 시편 34편에 바로 이 다윗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으면 무슨 시를 지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지. 근데 시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채 하고 쫓겨난 거 뭐 자기 밑에 부하들은 몰랐겠어요. 창피하게 그지없고 한심하게 그지없고 딱하게 한이 없고 내가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는가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프로세스가 잘 안 될 텐데 미친 채 하다 쫓겨난 다윗이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 자기가 곤고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나처럼 곤고한 자들도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 남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다 두 가지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악함이고요, 악함. 두 번째는 약함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악은 죄고요. 약한 거는 그냥 약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들을 항상 부딪히며 살아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악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자의 코스프레이를 보통 해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무슨 얘기하면요, 미리 아예 그냥 연막을 쳐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나 또 어떤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정말 한이 없이 부족한 죄인이야. 여러분 진심입니까? 진심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고백할 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저는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막 떨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떨리고 막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는 살아오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제가 people pleaser예요.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그냥 좋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막 너무 막 불안하고 내가 오늘 완전히 창피당하겠는데 그러면 딱 앞에 연막을 칩니다. 어떤 연막을 치죠? 여러분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겸손 코스프레이를 합니다. 아니 겸손한 자에게 침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는데 와서 발로 차겠어요. 좀 잘못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저에게 디펜스 방어 메커니즘,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미리 나 약해 그래 어쩔래.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카운슬링도 하다 보면 그냥 앞에서 자기를 막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겸손인가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의 모습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의 약함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린 약합니다, 사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나를 씻기시는 그분.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악한 사람이에요 하고 암만 소리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나 약해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동정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곧 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그래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강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죠? 여러분 죄인이죠? 아 그래 나 죄인이야 약해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말고 그 순간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거기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주님의 시간이군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컨버전스 모멘트가 나타납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했더니요. 쉽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광의 무게를 지닌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광의 무게를 지닌 사람. 영광의 무게를 지녀서 묵직해진 사람. 다윗의 시대에 보면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가에 속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의 삶의 애매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미가알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상황에 다윗을 심각하게 비난하면서 그를 위축시키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로 세웠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면서 쫓겨가는 그 광경에 무비보셋이 취한 자세 또는 그의 종이었던 시바 그것도 역시 사울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취했던 행위 그런 걸 보면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가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도 그것을 구태여 무비보셋이 뭐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애매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사울과의 지도자급 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그 순간에 나타나서 때는 지금이다 이게 기회다 하고 도망가는 다윗의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다윗을 심란하게 비난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손에서 피값을 찾으신다. 네가 사울과에 흘렸던 그 피가 지금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셔서 네가 이처럼 비참하게 너의 아들로 인하여 쫓겨나가고 있다. 너무 아픈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거짓된 말까지 섞어가지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다윗의 부하가 듣다 못해서 칼을 빼들고 갑니다. 저 개만도 못한 놈 모가지를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니까 다윗이 막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혹시 이게 무고한 저주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나중에 갚아주지 않겠냐. 뭐 이런 이상한 논리도 피고 기가 막힌 논리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혹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킨 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거면 어떡하냐. 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 저는 뭐 성경 묵상도 하지만 다독도 하지 않겠어요. 뭐 쭉 읽어 나가다 요새 아모스 성경 이렇게 쭉 지난주에 읽다가 보고요. 7장을 읽으면서 뒤집어졌어요. 제가 뭐 은혜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뒤집어졌어요. 아모스가 이 선지자가 좀 사람이 덜 떼먹은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 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던 제사장이 하도 이 아모스가 험한 얘기를 하니까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빨리 가지 않으면 너 죽어. 빨리 피해라. 저쪽 남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선지자 짓이나 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비냥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은 이제 권력에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권력에 가서 머리를 숙인 그런 이제 잘못된 하나님의 종인 건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때에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와, 이 아모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갑자기 묵상하다가 화가 났어요, 저는.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왜 내 와이프하고 애들은 들먹이는 거야? 예? 대부분의 남자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와이프하고 내 애들은 건드리지 마. 걔네들은 건드리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안 그래요? 에?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받아댔어요. 이 말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막말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겹쳐가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제 머릿속을 확 지나가는 생각이 심우이 생각이 나면서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마음에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아내와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 순간에도 언뜻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로 하셨다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떡할 건데? 좀 무시무시한 얘기긴 해요. 아직도 마음에 내키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광의 무게로 묵직해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비냥거리고 나를 비방하는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길길이 뛰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좀 고상한 척하면서 뭐 와이프하고 아이들을 들먹었지만 저는 저를 비난하는 소리도 그렇게 쉽게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무게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결론이 있다면 이걸 견뎌내더라고. 이걸 견뎌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지금 뭐 복잡한 고민 여러분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논리적으로 맞추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만큼 네?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깨달아지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약을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수모를 참으셨던 것이 영광의 무게를 짊어질 가장 묵직한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고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